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구두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귀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나이며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교우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까?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시다면 이번 구역 모임 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수요일 이곳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담당하던 청년 한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1년 전쯤 등록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동기를 알게 되었는데 그 등록하신 동기가 특이하여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동의를 얻어 등록하게 된 동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과 동명이인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명이인 가운데 유난히 책을 많이 내시고 인터넷 기사도 많고 또 동영상도 많은 분을 찾게 되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신과 동명이인인 목사님을 찾아 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시는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명이인이면 뒤에 알파벳이 붙는데 그 청년의 경우 알파벳 C가 붙습니다. 가끔 그 청년 교우한테 안부 문자를 받았을 때 처음엔 적응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다른 동명이인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기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보다가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게 된 것은 그리고 또 이번 7월에 또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연찮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 역시 우연찮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은 호시탐탐 눈에 가시었던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그는 그가 자신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소홀히 하며 오직 다윗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추격을 가까스로 벗어난 다윗은 엔게디로 이동하여 진을 쳤는데 그곳은 높은 바위 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군대의 진입이 어려워 은신처로 삼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을 추적하던 일들을 잠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를 이용하여 다윗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고 엔게디에 진을 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거의 잡으려 할 때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다 잡았던 기회를 놓쳐 무사히 다윗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정말 찾기 어려울 수 있었던 그 다윗의 행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에 이 이르되의 원형 니기드는 관찰한 바를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다윗에 관한 보고는 매우 정확한 보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수로 보이지만 원문의 동사의 형태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관찰하며 보고한 내용은 사울왕에 있어서 매우 믿을 만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뒤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잘 훈련된 병사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 이동합니다. 택한에 해당하는 원형 빠후르는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빠하르의 수동분사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며 잘 훈련된 사울의 정예 부대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최고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며 또 다윗이라는 새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울이 놓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정예 부대는 들염소 바위에 이릅니다. 들염소 바위란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이 엔게디 황무지의 절벽 근처에서 드렴소들이 그 서식하던 마지막 벼랑 끝에 바위들이 있던 곳을 뜻합니다. 바위 밑으로는 낭떠러지로 그 밑은 사해 바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참을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뒤를 보러 들어가다라는 이 원문으로 발을 가리러 들어가다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용변을 보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드렴소 바위 근처에 있던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많던 위병들을 다 남겨놓고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깊숙이 그 동굴에서 머물던 은시처를 말입니다. 사울은 이제 완전 무장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며 180도 역전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게 패배하는 전쟁이 있었다면 바로 아마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의 짤막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지 못해 용변을 보다 사울은 패배한 것입니다. 3,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의 적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서도 지고만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용변이 마려웠을까요? 추측하건대 사울의 용변 냄새가 아마 동굴 안까지 흘러들어 진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안 깊숙해 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알아보고 이제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에 주신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마침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준비된 훌륭한 3,000명의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하던 다윗의 은신처를 알아낸 것은, 그리고 그 찾기 어렵던 그 정보를 찾게 된 것은 분명 하늘이 준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다윗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수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리고 괴롭혔던 원수 사울이 지금 눈앞에 완전 무장해제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더 나아가 그의 원수를 무찌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해석하며 동조합니다. 이전에 다윗을 쫓던 사울은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것에 대하여 마음의 가책을 느꼈고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사울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제발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거하는 동굴에 들어온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그 사울을 처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처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사건, 그리고 시간들에 딱 맞게 떨어지는 그 조건들로 인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의 호응과 자기의 감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추리소설 쓰듯이 이리저리 짜집기하며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며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명령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지키며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3,000명의 정예부대를 자기의 소견대로 이끌고 다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용변을 참지 못하고 그 꿈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치 사울처럼 헛되고 헛된 꿈을 따라다니며 쫓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우리의 인생도 사울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며 오히려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허무한 인생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과 사울은 왜 이처럼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넘볼 수 없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뿐인 세상에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 착각하며 그만의 왕궁을 세우고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수고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향해 따라다니며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이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세상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겐 꿈을 찾으라 말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이상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매스컴과 서점에서는 한동안 그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응답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꿈을 이루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일이 믿음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노아는 온 세상이 대홍수를 꿈꾸며 인류 대말살을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짓는 내내 인류의 모든 생명들이 물속에서 숨을 거두며 자기들의 식구들만 가족들만 구원받기를 꿈꾸며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며 바라던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고난받기를 소원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 믿음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 견딜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위해 쫓는 인생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돕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를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1년도에 지방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나 신앙 도서뿐만 아니라 TV 속 광고에서도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꿈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러한 책들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구절에 심취해 있었고 또 모든 일이 마음에서부터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긴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새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더 많이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신차를 뽑아주었습니다. 이전에 당시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10년 전부터 타고 다녔던 800cc 경차였고 주유비를 아끼고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마음 한켠에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부임하시던 담임 목사님의 신차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H사의 준중형차 A 모델의 차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으셨던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비롯하여 그때 함께 지내던 동료 목사님과 이제 교회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견디고 견디었는데 이제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산산이 무너졌고 계속 제가 목회의 길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곳으로 가기 전에 저희 아내는 극구 반대하였기에 아내의 원망 소리와 또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 마음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가득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H사의 준중형차 A 모델로 하나 뽑아주세요. 똑같은 걸로요. 참 유치하죠. 목회자라는 작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지금 5살 된 제 아들놈도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저는 마치 그 차를 받은 것처럼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에 전임 목회자로 오게 되었고 저는 H사의 A 모델 차를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문자 A로 시작하나 같은 모델이 아닌 준중형 차가 아니라 소형 차로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제가 이전에 품었던 그 부끄러운 믿음을 계속 지향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교우님들께 이 시간 더 확고히 준중형 차 A 모델을 바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더 큰 믿음을 갖자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심한 마음을 가졌는지 후회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지난 4년 전의 일들을 돌이켜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러움과 내면의 부끄러움 그리고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믿음이라는 순결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사울왕이 바로 4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왕, 그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을 향하여 전혀 믿음이 없는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울왕 앞에 다윗은 공손히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취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며 그릇된 행동을 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신분주의적 신앙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다의 원형 카다드는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땅에 쳐박고 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권위의 최고의 경위를 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요동하였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왕 자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러한 마음조차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그 이유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사울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들으시나일까에 해당하는 원형 사마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세히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윗이 핍박을 받는 결정적 이유는 사울이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 대하여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찾아오는 역경과 어려움은 그 이유를 보면 주위의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역시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던 것은 주변의 모함과 억울한 누명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모함이나 억울한 누명을 받아보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측근들은 이처럼 다윗에 관하여 모함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은 에돔 사람 도엑이 나오는데 이 도엑은 사울에게 찾아와 다윗이 노베 내려와 아히멜렉을 만난 사건을 보고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음식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준 일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는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는 모략을 꾸민 것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는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왕 앞에 나와 고자질합니다. 또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왕에게 나와서 하길라 산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의 행방을 고자질하며 그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다른 사람을 모략하며 고자질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강한 자 옆에 붙어 있으려 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내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남들 몰래 수군대기를 좋아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헤아려 듭니다. 타인의 실수에 무자비하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자부하며 타인의 실수와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모략하거나 수군대고 고자질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하거나 부끄러움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며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옳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측근에 이러한 자들이 더 많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전부터 역사를 살펴보면 간신은 왕의 측근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거나 모략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이 자신의 업이 아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간신인지 아니면 충신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울왕은 간신과 충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변에 간신만이 남았었고 오히려 충신이었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요동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주변의 말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권면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자신의 감정이나 소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측근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막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판단하며 그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심판자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사울을 헤아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이가 좋았던 것은 어떤 정치적 술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계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반란을 위해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은 시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 또 자기의 한계를 수용합니다. 한계를 수용하는 것은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함, 자신이 하고자 하는 큰 일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자들은 욥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요셉과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의 친구 요나단처럼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을 그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의 결혼을 꿈꾸는 청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 또한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의 역경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닥쳐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끝내 우리의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그 동기는 나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항상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예언된 다윗을 쫓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견에 따라 가장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3,000명의 정예부대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최선을 다하며 쫓고 쫓은 것은 헛되고 헛된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들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은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따라 나왔고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잃어버릴지 모르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따라 나왔으며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과 관련하여 잠시 이야기 드림에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저는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님과 매형은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누님은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이었던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데 이 베체트병은 여러 장기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혈관염입니다. 안구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구강을 비롯해서 온 장기에 염증이 발생되어 하루에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통이 하루에 수십 차례 찾아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고통들로 쉽게 잠을 잘 수 없어 저녁마다 항상 수면제를 먹고 안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젊었을 적부터 누님의 모습은 항상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님은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에 순종하는 여종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비롯하여 탈북자들을 위한 모임에 나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를 이미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매형과 함께 자신의 집을 공개하여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의지할 곳 없었던 남자아이 하나를 돌보았고 지금은 많이 자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파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다른 돌볼 청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집을 공개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을 바라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누님은 자신의 몸이 더욱 그리하여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하였고 이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형과 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오갈 곳 없이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삶의 쉼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재 매형과 누님은 지난 8월 달에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담임 목사님보다 매형과 누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촉하는 이유는 그 교회 교인들이 누님과 매형이 그만두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님과 매형은 어떠한 계략도 세우지 않고 어떠한 모략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님과 매형은 결코 자신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두 분은 진정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고 평탄치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한 누님과 매형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앞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꿈꾸며 믿음을 도구 삼아 하늘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사울에게 찾아온 하늘의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 쫓아다녔던 것은 죽은 개요 벼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헛되고 헛된 삶이요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일 뿐이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용변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험난한 벼랑 끝에 3,000명의 정예부대까지 이끌고 나와 어두운 동굴에서 용변보다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면 사람들은 대대로 그를 조롱하며 웃음의 소재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바라보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소견대로 그 꿈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만약 지금도 이처럼 자기의 꿈을 쫓는 인생이라면 사울의 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죽은 개의 뒤를 따라다녔으며 벼룩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위한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그것은 헛된 자기의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인생의 길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사울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하여서 견고히 설 것임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꿈을 따라 나오며 그 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오며 그 말씀의 뒤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을 이루었고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왕으로 세상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그 큰 일들을 주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이제 교우님께서는 누구를 따라다니며 누구의 뒤를 쫓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죽은 개를 따라 나오며 벼룩의 뒤를 쫓는 인생들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자기의 꿈을 따라 나오며 그 뒤를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나오며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